위민 고백서 2항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전지하심에 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고 고백서는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주님은 이미 모두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을 보면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백서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다 아셨기 때문에 작정하신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완전하게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미래에 대한 지식, 알미, 하나님의 작정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내다보아 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예지와 작정하심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이후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처럼 먼저 알고 이후에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미래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일어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뿐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고 베드로가 항상 큰 소리를 치지만 하나님을 부인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지식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게 할수 있겠습니까? 나를 배신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그러고도 그 예지가, 미래를 내다보는 지식이 오늘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다 부르셨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을 것 같고 경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여기서 뭔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죄를 택하면 큰 일을 행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판단의 근거와 하나님의 작정의 근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대로 우리를 택해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를 모두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여기다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셨어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날 배신할 사람인데 결혼하겠냐고요. 응? 날 배신하고 내 사업, 내 주식을 다 가지고 도망칠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내 사업의 파트너로 삼겠냐고요. 절대로 할수 없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일어난 일,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장차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었던 일,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아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는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아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심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 자,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도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역사가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그 단순한 선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어떤 사실에 대한 단편적인 사전 정보만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미리 아신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의 삶을 미리 보셨다는 뜻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들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안에서 아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언약적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지를 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심은 주권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사랑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하신 말씀도 단순히 그들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택해서 사랑하시기로 하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아시고 어떤 경우도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 조건이 변경되면 언제나 취소되고 사라지는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인간은 그런 사랑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어요. 흉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누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믿을 사람을 선택하시게 된다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니, 성경에 이처럼 분명하게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예정론을 못 믿겠다 그러면 이단이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단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해질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선택된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의 예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신자가 됐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 구원받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자들의 그들의 그 삶을 딱 쪼개서 그 단면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이 한 사람의 신자의 영혼 가운데 쓰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이 세상에 어디에 갖다 던져놔도 거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모양이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보고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가? 거룩하고 흠이 없지 않죠. 거룩하지도 않고 흠이 많죠. 그런데도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과 애통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거룩함은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은 말씀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입니다. 예,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선포됩니다.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이방인인데도 그 이방인 가운데 영생 받기로 예정된 작정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사도행전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절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영생을 받도록 작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만이 믿게 되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작정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만들어낸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생겨나게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강제로 쑤셔넣어요? 어떻게 안 믿어지는 사람을 믿게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야 믿고 그러는 과정에 한없이 그 영혼을 가난하게 만들고 자신의 삶이 온통 죄악뿐임을 깨닫게 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여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야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누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돈으로 할 수 있어요? 강압으로 할 수 있어요? 협박으로 뭘 어떻게 해야 그 믿음이 생기냔 말이죠.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은 말씀합니다. 그 자신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나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믿을 것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신다면 선택의 조건이 야곱의 믿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서 나온다. 부르시는 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의 조건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은 사과를 시장에 와서 사과를 고를 때 썩은 것을 고르십니까? 네? 여러분 가서 시장에 가서 썩은 사과만 돈 주고 사오시는 분 있어요? 그럼 가족들이 그럴 거예요. 바보라고. 예, 돈 주고 우리는 썩지 않은 사과를 골라가지고 장바구니에다가 담을 거예요. 예, 보고 조건을 따지면서 어떤 판단과 결정을 인간은 내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인간들이 절대로 알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그분이 택자와 불택자들을 다 작정하시고 그것을 펼쳐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선택과 위기를 정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겁니다. 왜? 죄를 안 지을 자가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작정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예, 유대주의는 싹 이 진리를 갈아엎는 것이고 캐톨릭 마찬가지고 모든 알미니안적인 신앙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무엇이요? 구원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열심히 드러내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기들이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야 돼. 내가 더 잘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 소원과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시고 주권적이신 선택과 긍휼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자는 절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결코 우리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일방적인 은혜 앞에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 마련이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도록 만드시는 원인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에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자신 안에서 스스로 생겨났다고 착각하는 그 무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발로 나와서 교회에 나온 거고 예수 믿는 거지. 그게 내 의지지. 뭐 누가 날 그렇게 했다는 얘기야? 전혀 교리적으로 자기에게 임한 구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발로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 무슨 믿음을 만들어낸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렇다고 여긴 자들 안에서 어느 날 믿음이 사라졌다고 여길 때 그러니까 믿음을 이탈하는 일이 일어나는 자기가 믿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느 날 아 이제 교회 안 나가. 예수 안 믿어 이제. 아 재미없고 이제. 믿음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 처음부터 믿음이 자기가 만들어낸 산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일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었는데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받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 결국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 심지어 죄를 범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의 조성자가 절대로 아니심을 1항에서 우리가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죄를 허용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인간은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온전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되는 존재다. 우리의 이성이 이 두 진리의 관계를 명쾌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소홀히 여기거나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작정되었다면 하나님은 인간을 왜 심판하냐 이거죠. 예? 모든 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며 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느냐. 바울은 로마서 9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인간이 불만을 품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은 그 창조주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절대로 침해할 수 없는 absolute authority, 절대적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거기다 대고 왜?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절대로 억울하게 심판을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원하고 사랑하고 스스로 선택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지엄한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누가 죄 안 짓겠다는데 억지로 등을 떠밀어가지고 죄를 짓게 했냔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다 자기가 그 죄를 사랑해서 죄를 지은 거지. 인간의 악한 행동의 그 어떤 동기와 책임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또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게 작정되었으면 예?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정하셨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그 전도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다 되게 돼 있는 것을 뭐하러 우리 보고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전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뿐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까지도 작정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도에게 정하신 수단입니다. 작정하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작정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하는 자들이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수단으로 성도 안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자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룰 자들, 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어떤 선한 계획과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지 않는 것인데, 자,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작정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기도하고 담 쌓고 맨날 잠만 자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룰 자,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성도의 기도가 포함된다면 열렬하게 기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작정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속은 기도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으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내 인생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을 주실 것이고 기도할 마음이 전혀 안 생긴다. 1년 내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의심해 보셔야 나는 누구인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것이고 기도가 전혀 없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작정과 무관한 겉으로 보기만 성도와 교회일 뿐이지 아주 아주 위험한 의심에 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의 교리는 전도를 절대로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두 구원하실 테니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입은 자들이 많으니 전도가 분명히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까지 역사는 굴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의 선상에 도상에 있는 한 우리는 열심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시편 118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으면 바보 천치같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개돼지처럼 살았을 텐데 고난을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고 주의 율례를 내가 깨닫게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고난들이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우리 안에서 마침내 이루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숙명론은 모든 것이 비인격적인 운명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 숙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작정은 인격적이고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목적하심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작정은 차가운 결정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핵심은 성도의 구원이 우연이나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거룩하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도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궁극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대로 다스리시면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시고 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 속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